부록 혼란된 이단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번 단락은 두아디라에 대해 다룬 내용에 대한 부록으로서 주제는 혼란된 이단입니다. 예언을 읽는 사람마다 천주교는 날로 흥왕하고 개신교는 날로 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천주교를 예표하는 그 음녀가 처음에는 짐승 위에 탔었으나 나중에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도록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든지 없든지 로마 천주교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이단에 대해 분명해져야 하고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단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교회의 파수꾼이 누리는 먼저 이것에 대해 일찍이 주의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남 천국의 일곱 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 가지 비유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분께서 씨를 뿌리러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천국이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이 일곱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 곧 인자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신 때부터 그분의 두 번째 오심, 곧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밀을 창고에 거두실 때까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일곱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중 두 가지 비유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 부패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중 첫 번째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한 천국은 마치가 전체 비유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첫 마디만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전체가 천국은 마치를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를 설명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천국은 마치는 바로 다음 단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음.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13장 전반부에서 말한 씨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겨자씨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에서 밭은 앞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에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물같이 자라기를 바라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분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나물로서 자라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자라는 것, 곧 겨자씨가 겨자나물이 되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물을 내는 것은 옳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산출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땅 위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의 양식이 되며 열매를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가 영구적이지 않고 위대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은신처가 될 정도로 크지 않은 나물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번에 심어서 자라는 것을 한 번에 거두며 또 다음번에 다시 심어 자라는 것을 다시 거두는 것입니다. 밀처럼 계속 심고 계속 거두는 것입니다. 한번 나물이 자라나면 다음번에 심을 수 있도록 나무를 거두어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또 믿고 자라서 하나님 앞으로 거두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한 면으로 계속 보존되어야 하고 또 한 면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무리씩 그분 앞으로 거두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만 나물과 같이 한 무리씩 거두어져야 합니다. 나물은 보기 위한 것이나 위대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첫 번째 것이 바로 나물입니다. 하나님은 야채를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나물, 곧 야채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야채는 사람 앞에서 약하고 무력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무가 됨. 그러나 한 가지 의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외의 일이지만 주님의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겨자씨를 밭에 심으셨을 때 그것은 각종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주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박는 나무가 되게 하실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교회는 한 무리씩 자라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구적으로 계속 살아가며 높고 크고 강대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기원.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교회가 단순히 나사렛 사람 예수만을 따르며 감추어지고 순전하면서도 낮아진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 땅 위에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걸어가셨던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본래 교회는 이 땅에 있을 때 핍박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땅 속으로 뿌리를 박게 되자 교회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가 교회의 동반자가 되었고 열국의 생사를 장악했던 로마 황제가 교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황제가 믿는 종교로 변해버렸고 또한 대신들과 장군들이 믿는 종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나물이 나무로 변했습니다. 자연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커져버린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의 시작입니다. 연합교회.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연합이나 조직이 없이 다만 지방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래의 중심은 있지만 연합교회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떠난 후에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의 교회가 주위에 있는 작은 도시의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독 제도. 본래 감독은 장로였으며 교회 안의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수는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은 장로를 복수로 두고 그들 중에 한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 감독은 한 지방의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여러 지방의 교회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장로는 한 지방의 교회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본래는 감독이 장로였고 장로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장로들 가운데서 한 장로를 감독으로 택했습니다. 오직 한 장로에게만 감독의 명칭이 주어졌고 나머지는 장로라 부를 뿐 감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 감독은 다른 장로들을 다스리고 자신이 속한 지방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독의 권위가 커지면 다른 지방의 교회까지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성에 있는 감독이 하나의 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수도에 있는 감독이 한 나라의 교회들을 다스리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곧 로마시의 감독은 자동적으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가. 본래 교회는 아주 작은 겨자씨였으나 이제는 큰 나무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사람들이 조직한 연합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교회의 연합이 몸의 연합이고 땅에 있는 교회의 교통이 몸의 교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연합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의 교통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의 연합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조직된 연합으로 영적인 연합을 대신했습니다. 결국 2세기에 와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여 연합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가 본 교회는 이미 로마 천주교가 되어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자라난 나무였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지방교회가 아니라 연합된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즉시로 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 가져옴. 새는 공중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뿌려진 씨가 새들에게 먹힌 것이 악한 자가 뿌려진 씨를 빼앗아간 것을 의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새는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탄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교회는 이미 거대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함은 잘못된 거대함이요, 본 모습에서 이탈한 거대함입니다. 본래 교회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야심을 품은 정치가들의 자본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은 것이 곧 자본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상태는 앞에서 언급한 버가모 교회, 곧 교회와 세상의 연합 혹은 교회와 세상의 결혼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큰 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커짐. 이 나무는 참된 교회를 포함하지만 없어야 할 것들도 많이 포함합니다. 물론 나무가 된 씨도 여전히 씨이며 겨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점은 지나치도록 크게 자라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도록 크게 자란 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최초의 주님께서 뿌리신 씨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면에서 이런 교회가 틀렸음을 볼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이런 교회가 그 안에 주님의 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보다 더 큰 것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이 대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겨자씨가 나무로 변했습니다.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함. 씨를 뿌린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언제나 교회를 대표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교회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교회를 지으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교회를 여자로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가서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남자가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여자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만 씨를 뿌리실 수 있을 뿐 교회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고 교회에게는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세력을 가지며 각종 죄악의 세력이 교회 안에 숨어 있고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황제가 들어온 결과로 이 여자는 커지고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기 시작함.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이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취한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매들은 왜 성경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표에 있어서 교회는 가르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교회에게 가르치는 권한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은 여자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도 능히 하나님을 위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이 천주교가 이제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교회의 실행에 관해 그러한 말씀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우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교황이 허락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해야 함을 느꼈다고 할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로마 천주교인 두아디라는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교회 안에 음란과 우상을 가져온 장본인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 이세벨이요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가르칠 권한을 갖지 않고 머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 권한을 갖게 된 결과 각종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 서 말 속에 누룩을 넣음. 누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잘못된 교리임. 누룩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또한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누룩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 가루가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이며 특별히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인 가루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이 속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은 우리의 음식이신 주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고운 가루였으나 이 속에 이제 누룩을 넣었습니다. 가루 속에 누룩을 넣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은 매우 단단하며 먹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워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으로 발효시키면 아주 부드럽고 먹기 좋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떡을 입에 맞고 먹기 좋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표를 볼 때 가루는 특별히 주님의 생명을 가리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무겁고 딱딱하며 단단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여자가 많은 이단, 곧 누룩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발효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편리하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각종 이단과 교리를 가지고 들어올 때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는 교리를 믿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가 행한 것입니다. 혼란된 이단. 교회 진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태는 일종의 대혼란입니다. 그 혼란은 세상과 교회가 섞이고 은혜와 율법이 섞이며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섞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자비가 섞이고 이교와 기독교가 섞였습니다. 또한 종교와 정치가 섞였습니다.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와 같은 혼란과 간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와 한데 섞어놓고 헬라의 미술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섞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공중에 나는 새가 들어온 것입니다. 누룩을 가루 속에 넣었을 때 가루는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되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이로써 이 생의 죄악도 해결할 수 있고 내세의 연옥도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누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부풀어진 가루를 먹게 합니다.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이단만 주지 않고 진리도 줍니다. 천주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루는 누룩으로 부풀어진 가루입니다. 서말은 편리한 단위임. 왜 서말이라고 했습니까? 서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았을 때 가루 서말을 가지고 전병을 만든 것으로 보아 서말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즉 서말은 일반적인 숫자이자 일반적인 단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밀가루를 한 부대라고 말하고 쌀을 한 가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매우 편리한 단위는 바로 서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혼란하게 함. 문제는 여기에서 한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을 뒤섞어 손상시킨 데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천주교가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혼란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이렇게 행한 것은 바로 세상을 교회 안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대대적으로 자기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일도 다스리고 세상적인 일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이 땅 위에서 하나의 큰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녀가 세운 교회가 이 땅의 열국을 다스렸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교회가 종교적인 세력도 얻었고 정치적인 세력도 얻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나무이며 실제로 누룩을 가루 속에 넣었습니다. 전부 부풀게 함. 33절의 하반절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부 부풀게 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가루 덩어리가 아직 충분히 부풀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정통적으로 예언을 읽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세력이 아직 쇠약해지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전부 부풀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1천여 년 동안 부풀어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심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부풀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전부가 부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세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최후에 불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은 상당히 심하게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천주교의 세력이 여전히 팽창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있는 각종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누룩은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주님의 만찬이 미사로 변하고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변질된 교리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떡을 만질 때 그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향과 십자가와 형식을 믿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조직과 이름을 믿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조직은 가장 엄밀합니다. 이 땅 위에 어느 나라의 조직법도 그들과 같이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수년을 들여서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조직이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혼잡하게 했고 또 한면으로는 나무를 자라게 했습니다. 교황은 세계적인 감독임. 여기서 몇몇 교황이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황은 스스로를 온 세계의 감독이라고 합니다. 본래 감독은 한 지방교회의 장로이며 지방교회의 장로들을 모두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후에 이것은 한 감독이 다른 장로들을 감독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또 후에 한 감독이 여러 지방의 교회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감독이 전 세계의 교회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자신을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칭합니다. 교황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교황은 만왕의 왕이요 나의 율법은 모든 율법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교황이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문서로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낮추신 나사렛 사람 예수의 제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 무오설. 1870년 바티칸 교회에서 교황이 내린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스스로 고치거나 더할 수 없다. 보십시오. 로마 천주교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이든 다 고칠 수 있는데 유독 로마 교황의 말만은 개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최고로 높고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영으로 하는 말입니까?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의 어떤 말이든 다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의 한 교황은 스키마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본래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틀리지 않고 틀릴 가능성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스키마는 교회가 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황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황 자신의 말은 틀리지 않다라는 말에서 틀리지 않다는 중국어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에서는 매우 강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황이 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이단이요 누룩입니다. 로마 천주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대체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한 큰 창녀를 보기로 합시다. 사실 원문에서는 음녀라 하지 않고 창녀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죄를 범한 자를 음녀라 하고 결혼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를 창녀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로마 천주교를 창녀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큰 창녀임. 18절은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9절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은 일곱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곱 산의 성이라 불린 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큰 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면 광저우는 헤라칭하고 상하이는 호라칭합니다. 로마성의 또 하나의 이름은 일곱 산의 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성에서 열린 수많은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이겼을 때 받는 금메달이나 은메달 뒤에는 2000년 동안 항상 일곱 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발행한 돈도 한 면은 가이상의 상이고 다른 면은 일곱 산의 상입니다. 일곱 산이 로마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로마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로마와 정치적인 로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로마성을 가리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로마성인지 종교적인 로마성입니까? 두 가지의 로마성이 있는데 이 여자는 대체 로마 천주교의 로마성을 가리킵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성을 가리킵니까? 해설을 조금 보태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리 눈앞에 여자와 짐승 두 가지가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짐승 위에 탔고 짐승에게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왕입니다. 이 열 뿔도 열 왕입니다. 일곱 왕은 큰 왕들이고 열 왕은 작은 왕들입니다. 여기에 왕은 헬라어에서 큰 왕과 작은 왕으로 구분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짐승이 일곱 왕과 열 왕을 포함한 로마 제국이라면 이 여자는 당연히 종교적인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오직 두 가지, 곧 로마 제국과 로마 천주교, 정치적인 로마와 종교적인 로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짐승 위에 탔다는 것은 교회가 제국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당연히 여자는 종교적인 로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로마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오늘날에는 어떠하며 또 장래에는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해서의 자주색은 왕의 색상입니다. 교황은 처음부터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로마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붉은색이 로마의 특별한 색깔이라는 것을 압니다. 추기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곧 홍의 주교라고 하는데 그들은 겉에 붉은색 가운을 입고 속에도 붉은색 옷을 입으며 양말까지도 붉은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차도 붉은색입니다. 그의 시위대 중 4분의 3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양탄자도 붉은색입니다. 교황이 외출할 때 그가 가는 길에는 붉은색 양탄자를 깝니다. 로마에서 여러분은 붉은색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자색 옷을 입었고 또 한면으로는 로마와 같이 붉은색으로 가득한 나가가 없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로마 성처럼 그렇게 많은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는 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로마의 예배당과 그 안에 있는 상과 교황의 모든 장식품과 면류관은 완전히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소유한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가 83만 3천 파운드나 되며 그것은 크루거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교황에게는 두 관이 있음. 교황은 취임할 때 두 관을 쓰는데 하나는 그가 교회의 왕이 된 것을 대표하고 또 하나는 그가 세상의 왕이 된 것을 대표합니다. 교회의 왕이 된 것을 대표하는 관은 마이터라고 부릅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서 관을 쓸 때 이 마이터를 받습니다. 교황이 마이터를 받을 때 그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인정됩니다. 이어서 그에게 다른 관을 씌우는데 그것을 티아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으로 쳐서 만든 7층의 관입니다. 이것은 그가 온 땅의 왕이 되었음을 대표합니다. 이 땅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아직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이미 천여 년 동안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왕국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왕이 있습니다. 이 티아라 관에는 146개의 보석과 540개의 진주가 박혀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가 크고 매우 진귀한 것들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성. 교황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9천만 파운드를 들여 지은 것입니다. 나도 바티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티칸 성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값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전체는 18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바티칸 성의 모든 부분은 금색으로 휘황찬란합니다. 교황이 살고 있는 처소의 장식들은 이 세상 어떤 임금의 집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땅 위에 그러한 사치가 없을진데 그들이 이 땅에 계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대표하다니 참으로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함.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가증한 물건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모두 우상을 가리킬 때 씁니다. 역대하 33장과 에스겔서 20장과 다니엘서 9장과 신명기 7장에서 말한 가증한 것들은 모두 우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물건들은 오직 우상이라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집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이것은 이교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더러운 것들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세력은 모든 나라에 미침.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로마 천주교의 세력은 참으로 국제적입니다. 혼란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로마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는 확실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혼란과 음란입니다. 이 여자는 확실히 혼란과 음란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 여자는 세상과 교회를 섞어놓았고 이교들과 기독교를 섞어놓았으며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를 섞어놓았고 은혜와 율법을 섞어놓았으며 신약과 구약을 섞어놓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혼합되지 않고 음란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가 행한 일입니다. 성도의 피에 취함. 요한계시록 17장 6절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제국의 핍박이 주후 310년에 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핍박은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책은 말할 것도 없고 폭스가 저술한 순교사라는 책만 보더라도 로마 천주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했고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로 말한다면 로마 천주교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스페인의 핍박.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스페인에서 있었던 핍박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들이라고 말하면서 12개월 만에 1220명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천주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판관들은 교회의 명령을 준수합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그 사람을 법원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천주교는 지방정권에서 이 일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교황의 27가지 저주. 매주 목요일에 교황은 그들이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항상 27가지 저주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세하게 구분하면 그 저주는 27가지 이상입니다. 교황은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한 다음에는 큰 횃불을 피우고 땅에 던져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천주교가 말한 모든 이단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로 맹세함. 마르틴 루터 시대 이후로 로마 천주교의 모든 감독들은 그들의 선언서에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로마 천주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아주 유명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두 번 권면한 후에는 그를 세상 관원들에게 맡겨서 멸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지방 관원들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은 말이라고 공인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눈 있는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가 다시 되살아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율법의 명령과 조서. 로마 왕실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있는 성에서 모든 이단자들을 진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보좌를 잃게 될 것이다. 로마 교황 홀로네시스 3세와 이그나스 4세와 알렉산더 3세 등 몇몇 교황들은 로마 천주교의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모든 이단자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찰스 9세에게 만일 당신의 나라가 경건함을 지키고 종교심을 유지하려면 온 땅에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회파하고 그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895년 7월 13일자 영국 일간지 타임즈는 교황의 다음과 같은 말을 실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개신교에 속한 한 사람을 암살했다면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한 사람을 암살한 죄를 속량할 수 있다. 이것이 교황이 한 말이라니. 또한 어떤 교황은 신부의 명령을 받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율법과 명령입니다. 성도의 피해 사적. 마드리드. 심지어 가까운 1809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 곧 소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학살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죽은 사람 중 어떤 이는 뼈 몇 조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살아 있었으며, 어떤 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었는데, 심지어 70세 된 노인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몸이 벌거벗긴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형을 집행할 때 사용된 기구들은 오직 사탄과 사람이 연합해야만 발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1809년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성. 1848년 이탈리아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로마 성에 있는 큰 건물 안에서 한 무더기의 뼈를 찾아냈는데 그 안에는 두 개의 난로가 있었으며 다 타지 않은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처리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활차로 사람의 다리를 거꾸로 매달고 가는 배로 사람의 몸을 묶어서 나사를 세 개 조여 끈이 사람의 살 속에 파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려 형벌받는 사람의 입가를 적시게 하고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천으로 사람의 입을 막아 호흡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신교가 일어난 후에 로마 천주교는 개신교를 대적하기 위해 1540년에 예수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한 지방에서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19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핍박은 계속됨. 1901년 교황 레오가 로마에서 쓴 한 편의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교회, 곧 로마 천주교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로마 천주교는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단자를 감금하며 불 속에 넣어 태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에 나는 이런 종류에 관한 일들을 특히 순교사라는 책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과 독일과 스페인과 그 밖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이므로 죽음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성경 구절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된 로마 천주교의 핍박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될 것임. 17장 1절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며 15절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창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대대적인 팽창을 말합니다. 16절은 로마 천주교가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15절은 로마 천주교가 심판받기 전에 전 세계에 편만해질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므로 바뀔 도리가 없습니다. 여자는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 위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천주교가 확산되고 대대적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중국에서 흥황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흥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통계를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개신교인 한 명이 있으면 로마 천주교인은 일곱 명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믿는 이가 일곱 배나 많습니다. 1920년에 무솔리니가 교황과 언약을 세워 바티칸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 후부터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는지 모릅니다. 1913년에 14국가에서 로마 교황청에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5명의 사절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1922년에 와서는 25개 국가에서 대사를 교황청으로 보내왔고 교황청에서도 25명의 사절을 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와서는 70개 국가에서 교황청으로 대사를 보냈는데 중국에서도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여자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얼마 후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시집갈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짐승 위에 타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여자가 짐승 위에 탔다고 했는데 이것은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를 지휘함을 말합니다. 얼마 후 적그리스도는 이 여자를 패할 것이고 열왕이 일어나서 창녀를 망하게 하며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아주 살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난 시작 때 창녀가 맞게 될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명령. 로마 천주교에서 나와야 함. 천주교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천주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주교는 여전히 두 가지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기심을 품지 말아야 함.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비해야 합니다. 결코 호기심으로 그들을 접촉하지 마십시오. 한면으로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들을 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로마 천주교의 일을 접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를 음녀라 하지 않으시고 창녀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후에 죄를 범하는 여자를 음녀라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죄를 범할 때 그 여자는 음녀가 될 자격조차도 없이 다만 창녀라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 여자가 교회를 가르치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며 적그리스도도 곧 로마 제국 위에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큰 창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각 사람은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와 근본적으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을 꼭 닫고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호기심을 품지 마십시오.